세계 뉴스입니다. 11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잘했다는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이날 ABC 방송 주간 토론 시청자 605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63%에 이른 반면 트럼프가 더 잘했다는 응답은 37%에 머물렀습니다. 토론 시작 전에 누가 더 잘할 걸로 예상하냐는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 50%, 트럼프 후보 50%로 동률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끝난 뒤에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사람은 13%포인트가 늘었고 트럼프 후보를 택한 응답은 13%포인트가 빠진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 중에서는 96%가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에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은 69%만 트럼프 후보가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에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 평가와는 별도로 물은 호감도 문항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호감 45%, 비호감 4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설문 대상자들 가운데 토론 이전의 호감도는 39%였는데 토론 이후에 6%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 호감 39%, 비호감 51%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호감도는 토론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번 토론이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사 응답자 가운데 82%는 투표 결정에 이번 토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14%는 토론을 본 뒤에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마음을 바꾸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유권자 대다수는 이미 지지 후보를 결정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NN은 이번 조사 결과가 토론 시청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토론을 안 본 사람까지 포함한 전체 유권자의 견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는 이날 예정된 90분을 넘겨 105분 동안 경제, 물가, 외교, 임신 중지 권리, 이민, 그리고 에너지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9.11 테러 23주년 추념식이 11일 미국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와 워싱턴 DC 인근 펜타곤,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 등을 비롯한 사건 현장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뉴욕 행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J.D. 벤스 부통령 후보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유족과 희생자의 동료들이 연단 두 개에 두 명씩 연달아 올라서 3천 명 가까운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이름을 부른 뒤에는 희생자와의 추억 그리고 고인의 생전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희생된 소방관 마이클 로버츠 씨의 사촌 캐시 노튼 씨는 아직도 당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난다면서 사람들이 언제나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X, 옛 트위터 등에 올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국가적 통합에 전념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써 2001년 9월 11일에 우리가 잃은 사람들을 기리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국산 장거리 무기의 사용 제한을 해제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11일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흘 일정으로 이날 이라크에 도착해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회담하고 가자지구 전쟁을 비롯한 중동정세에 관해 논의했다고 이라크 정부가 밝혔습니다. 페데시키안 대통령은 또한 지난 2020년 사망한 카셈 솔레이마니 전 쿠두스군 사령관 추모비를 방문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새벽 B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회에서 여러 현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미한일 간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8개 국가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는 서울 안보대화가 열렸습니다. 북러, 중러 군사협력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이 한북을 제외하고 흐리고 가끔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25도, 최고기온 21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회에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등 여러 현안에서 충돌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언급됐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선을 56일 앞두고 처음으로 열린 이날 TV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와 낙태, 이민, 외교와 안보 등 국내외 다양한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각각 나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두 후보는 첫 토론 주제인 경제 문제에서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중산층의 재정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바이든 행정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중산층으로 자랐고 이 토론장에서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들을 끌어올릴 계획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며 반면 상대 후보는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미국의 적자를 5조 달러로 늘리겠다는 이전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raised as a middle class kid and I am actually the only person on this stage who has a plan that is about lifting up.
또한 내 상대 후보는 미국인이 한 달을 버티기 위해 의존하는 일상용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가 트럼프 판매세로 부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끔찍한 경제를 겪어왔고 이는 정말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We've had a terrible economy because inflation has, which is really known as a country buster. It breaks up countries. We have inflation like.
이어 게다가 교도소와 감옥, 정신질환자 시설, 정신병원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들은 현재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남미계 노조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미국 전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는 이날 각 주제마다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하고 차별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분쟁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며 부딪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으며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고 싶다면서 이들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ant the war to stop. I want to save lives that are being uselessly people being killed by the millions. It's the millions.
또한 유럽 동맹이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큰 수혜자인 유럽에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2,500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이전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전쟁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번 전쟁에 대한 승리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I believe the reason that Donald Trump says that this war would be over within 24 hours is because he would just give it up. And that's not who we are as Americans.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러시아의 침공 직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고 이후 50여 개 나라의 지원을 이끌어낸 사실을 강조하면서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적국에 대해서도 설득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데 미국이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밀한 관계도 비판했습니다.
It is very well known that Donald Trump is weak and wrong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t is well known that he admires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약하고 틀렸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고 그가 독재자를 존경하며 대통령 첫째 날부터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리켜 김정은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이들 독재자들이 아첨과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 당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절대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자신을 지지하며 했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He said because you need Trump back as president. They were afraid of him.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와야 한다며 중국이 그를 두려워하고 북한이 그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나저나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면서 러시아도 그를 두려워한다고 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데 대해서도 자신의 재임 시절 탈레반과 맺은 약속을 바이든 행정부가 지키지 않은 게 발단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탈레반 지도부를 초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팬데믹 초기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당시 미국은 시 주석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한 정보에 있어 투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여성의 낙태권과 이민 문제 등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가 여성의 권리로서 연방정부가 지켜야 할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주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앵커 두 명의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답변을 하고 각 후보가 상대의 답변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방송사 측은 한 후보 혹은 사회자가 발언을 할 때 상대의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러나 이날 두 후보 모두 꺼진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는 상황을 몇 차례 연출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박빙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TV 토론은 오는 11월 투표를 앞두고 선거 전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에는 미 CBS 방송이 주관하는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 대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역내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주원 기자입니다.
네, 하원이 약 한 달간의 휴회를 마치고 개원 전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미한일 3국 협력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이날 다른 안건들과 함께 구두 표결에 붙여져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5월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의회는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윌슨 의원과 외교위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등 2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날 결의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 연설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특히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ggression of Xi Jinping and China in the Indo-Pacific region must be met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버지니아주의 코널리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시진핑의 공세에 반드시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결의안은 우리가 공격에 대응하고 침략을 억제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되 이를 가능하게 할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하원의 중요한 성명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령 사모아를 대표하는 아마타 콜먼 라데바겐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날 연설에 나서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North Korea work to destabilize the Indo-Pacific region.
라데바겐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위주의에 맞서 단결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자 파트너십은 우리 시대의 시급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두 나라, 한국, 일본이 역사적 이견을 제쳐두고 단결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중국과 북한이 영내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한일 3국이 이런 위협을 억제하고 해결하기 위해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결의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며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는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태평양 지역과 더 넓게는 세계 질서에 안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국 전략적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에도 하원 결의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 의원은 지난 2월 미한일 3국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개원 후 첫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부위는 이번 하원 결의와 관련해 국무부와 상원 외교위원회 측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11일 서울에서는 68개 국가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 안보 회의체인 서울 안보 대화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북러, 중러 군사 협력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가치 공유국 간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서울 안보 대화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군요. 먼저 이번 대화의 주제와 참가자들의 면면 전해주시죠.
네, 한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서울 안보 대화가 11일 개최됐습니다. 서울 안보 대화는 올해로 출범 13주년을 맞는 연례 고위급 다자 회의체입니다. 이번 행사엔 캐나다와 핀란드, 르완다, 말레이시아, 몽골, 아랍에미레이트, 카메룬, 파푸아뉴기니 등 8개국 장관급 인사와 롯바워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위원장,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 부대신, 카라 에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등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9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대화의 대주제는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이고 4개의 본회의 세션이 이틀간 진행됩니다.
네,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 그렇다면 오늘 첫날 회의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영내 전쟁 억제와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주제로 한 첫 세션의 첫 발언자로 나선 김영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으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수시로 위반해온 공산 독재 정권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제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러시아를 비판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고 무기 거래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력 개발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단순히 한반도나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주요 참가자들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전해주시죠.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고 규칙 기반의 질서가 위험에 처했다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블레어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추적 보고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비난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핵 미사일 시험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is includes the DPK's buildup and testing of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블레어 장관은 캐나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실험을 분명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런 공격적인 활동들을 중단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준수를 재개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성 부대신도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일본과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니키 부대신은 북러는 탄약 지원과 조약 체결 등으로, 중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항행, 공동비행을 실시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태지역 국가들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이런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중러의 이런 도전에 맞서 비전통적인 국방 첨단 기술의 신속 도입도 강조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번 대화의 패널로 참석한 카라 에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복합 위기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이들 국가들에 대한 현재의 군사적 우위를 당연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버크롬비 대리는 관료 체제로는 따라가지 못할 속도로 전쟁에 미칠 여러 첨단 기술들이 민간 산업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우주, 바이오 등 첨단 기술들을 신속하게 포용하고 비전통적인 방산물자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업체들을 포용하는 등의 미 국방부의 혁신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사이버 테러와 가짜뉴스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의 필요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이번 대회에 인도태평양 지역 바뀐 나토 고위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엄청난 여파를 만들어냈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진행하는 북한의 핵실험 등을 규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다만 북중러 세 나라의 관계가 특정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혈맹 관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not a relationship based on values. It's not a deep relationship. It's based on the fact that they
그는 북중러 관계가 가치에 입각한 깊은 관계가 아니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고 전략적 목표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진 데 따른 일시적인 이해관계일 뿐 어떠한 우호관계나 우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역내 동맹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Well, look, you know, again, we don't necessarily look at one particular system. We look at the entire...
펜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공개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특정 시스템 하나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전체 역량을 본다며 가장 중요하게는 의도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 기업소 현지를 시찰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동식 발사대 바퀴에 손을 얹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이동식 발사대의 바퀴는 12축으로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12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이동식 발사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향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 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V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You know, a lot of what's going on is really just managing the mechanics of the alliance. And there's a public dimension as well.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동맹 간의 역학을 관리하는 것이며 광범위한 전략은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거의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재래식 전력 계획에서 매우 긴밀한 협력을 해왔고 미국의 핵 역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한국이 핵 관련 구상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더 많은 가시성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한 동맹에서 완전히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를 다뤘습니다.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이 됩니까?
I, however, am somewhat suspicious or at least skeptical about whether there is that much actual decision making happening in any of these consultative.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결정이 내려지는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미리 각본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사시 실제 실행될 세부적인 로드맵을 동맹 간 절차에 따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됩니다. 특정 상황과 대통령의 결정과 무관하게 말이죠.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1945년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대령들과 일성 장군들, 국무부와 외교부 관리들에게 그 결정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옵션은 무엇이며 다양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생각하도록 도와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충격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약 그런 끔찍한 순간이 온다면 중요한 것은 전쟁이 전면적인 핵 공격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전면적인 핵전쟁을 피하면서 미국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You see, that's actually a mistake in U.S. policy, in my opinion. And maybe in Korean policy as well, to the extent Koreans are asking us to say that. It's just not true.
그 선언은 사실 미국 정책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그런 선언을 요구했다면 한국 정책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 50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예를 들어봅시다.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인들이 겁을 먹고 행동을 바꾸기를 바라는 시각적 효과를 만들기 위해 바다로 핵무기 하나를 발사했다고 칩시다. 아무도 죽지 않거나 외딴 어촌에서 20명이 죽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북한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북한이 그 과정에서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터뜨렸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김정은이 이후의 행동을 자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고 그저 실수입니다.
오헨란 연구원님,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한국 측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측은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고요.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한국 국민 70%가 핵무장을 원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은 과연 이 목소리를 얼마나 더 외면할 수 있을까요?
Well, first of all, as you know, Eunjun, I've commented on this issue before on your show, and I've said that if South Korea ever decided to get nuclear weapons, I would understand that.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미국의 전략가로서 그 결정을 이해하고 한국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결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매우 강력한 반론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한국 전략가들과 군, 외교부 관리들도 그 반론에 동의합니다. 즉 현재 3만여 명의 주한미군과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 민간인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공격으로 미국인들이 사망하면 미국의 보복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이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핵무장을 원하는 한국민의 정서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중 몇 퍼센트가 핵무장 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에 대해 생각해 봤을까요?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을까요?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 투표만 하면 되고 전문가도 선출직 공무원도 필요 없고 정부도 존재하지 않겠죠. 선출직 공무원의 임무는 대중의 정서가 현명한 방식으로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략 자산의 한국 전개 비용을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의 발언은 향후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힌트가 아닐까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말이죠.
Well, I agree that if President Trump is re-elected or elected for a second time, then we will have to watch very carefully what he says about the USROK alliance because he was very critical of the alliance.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가 미한 동맹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한 동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지원에 후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그는 한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고 생각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습니다. 의회가 초당적으로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정도였죠. 그 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의회가 실제로 그런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럼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내년까지 주한미군 주둔비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말이 별로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잘 생각해보고 어쩌면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10억 달러씩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동맹국 간 역학관계에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많은 미국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요구에 불쾌감을 느끼고 동맹국, 친한 친구를 대하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방위비 분담을 개선했다고 자랑할 수 있고 미한 동맹은 이전처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영내 안보 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And I worry that if we keep trying to ask this consultative group to do more and more and more, someone's going to want to pre-write or pre-script.
우리가 이 자문그룹에 점점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한다면 누군가는 가설적이고 이론적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한 정교한 핵대응 계획을 미리 작성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런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처럼 협의그룹을 통해 양측이 모든 옵션에 익숙해지고 서로의 견해에 익숙해지며 서로 대화를 통해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지휘통제체계가 견고하고 사이버 보안이 핵지휘통제체계에 적합하며 전쟁이 발생해 평소 통신에 사용되는 물리적 인프라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한 대통령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전략적 약속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부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5차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한국 핵무 장론에 대한 미국의 선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무력 행위에는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10일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참석자들은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비확산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한 군사협력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위험하다며 양국의 즉각적인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엔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가해지면 유엔사 회원국들의 공동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유엔사, 연합사,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가용 능력과 범위 내에서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정보 공유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다자협력 플랫폼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했다고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캐나다의 빌 블레어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회원국의 장관 및 차관급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사는 우리 군의 압도적 국방태세, 한미동맹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는 세계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Forward, the ROK will continue to strive to protect freedom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우리의 공동 결의를 증명하는 자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캐나다의 빌 블레어 장관은 기조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수호를 위한 캐나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We are also united in condemning the expanding military cooperation we're seeing between North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Their deepening ties undercuts the UN Security Council's efforts to address the DPRK.
장관은 우리는 북러 간 확대하는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데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양국 간 관계 심화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려는 유엔 안보리의 노력을 약화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 내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 연합사 체계 강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유엔사 회원국이 된 독일의 닐스 일머 국방부 사무차관은 유엔사에 가입하고 한 달 뒤 한국과 유엔사 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proud to be a member of the UNC and to take part in this ministerial meeting just one month after joining. Germany's joining the command is an expression of our close ties.
힐머 사무차관은 독일의 유엔사 합류는 독일과 한국 간의 긴밀한 유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위기와 전쟁, 불안의 영향이 심화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세력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독일 해군 함정이 인천에 상륙한 것을 거론하며 이 같은 활동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칙에 기반한 질서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2회를 맞는 한국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는 지난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처음 열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 새로운 침략전쟁 도발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차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두고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벌여놓으려 하는 모의파는 제2의 6.25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해체되어야 할 유엔사가 오늘날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쟁 도구로 부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의 사령부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합니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새로 합류한 독일을 포함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18개국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중국, 이란의 러시아 전쟁 지원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미 국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영속화하고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는 북한과 이란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과 중국의 방위산업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0일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레미 영국 외무장관과 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위해 푸틴은 점점 더 이란과 북한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wage his war of aggression on Ukraine, Putin is also relying increasingly on help from Iran and the DPRK. In these instances,
이어 이 경우 실제 무기를 얻기 위한 것이며 명백하게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러시아에 살상용 드론을 오랫동안 공급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파스 360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전달받았으며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도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이 이러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지원 때문이라며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공작기계와 초소형 전자기기의 최대 공급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의 전쟁기계를 지원하는 중국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나 북한처럼 직접적인 무기 지원이든 중국처럼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이든 러시아에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는 전쟁을 영속화하고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yone who is providing assistance to Russia, whether it's direct lethal assistance like Iran or North Korea, whether it's assistance to their defense industrial base.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며 유럽 동료들은 러시아가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이에 가담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는 유럽에 대한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런 나라들은 특히 유럽과의 관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레미 장관과 이번 주에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는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한 데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월 나토의 워싱턴 DC 정상회의 선언에 대해 나토는 어떤 증거도 없이 미국이 날조한 허위 정보를 지속 유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악한 선전일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도 무기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즈 고테멜러 전 나토 사무차장은 최근 VOA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in the same way China is an enabler, DPRK is enabling Russia to continue in the fight.
고테멜러 전 사무차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장거리 미사일 등 점점 더 광범위하고 정교한 북한의 군사 장비가 발견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양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지원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국에서 화재를 유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맹비난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절망적이고 역겨우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국에서 화재를 유발하는 데 대한 10일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연일 한국을 향해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 오물풍선에서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1년을 맞아 이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를 핵 테러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한 비호의 논평 요청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저장탱크의 처리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계속해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 기술 전문가들은 일본의 계획을 검토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그들의 계획에 대해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과학자와 그외 파트너들과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에도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출된 물의 삼중수소 수치가 국제원자력 안전기준과 일치하며 현재까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자 보도에서 일본이 핵오염수로 세계 인류의 생존을 무섭게 위협하는 핵테러범으로 변신해 국제사회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내 핵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 오염수 약 3만 톤을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해왔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를 통해 처리한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에서 40년에 걸쳐 나머지 오염 처리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뉴스들. 미국에서 President Joe Biden ending his run for re-election shocked 유럽에서
A Russian court Friday handed down its sentence against Evan
아시아에서
Brian Chen was on his way to the gym when the drill began.
중동에서
It was Israel's eighth attempt to assassinate Mohammed.
아프리카에서
This is the Zohar Foundation. A place where more than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실시각각 벌어지는 뉴스, 뉴스들. 뉴스 따라잡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는 특히 이 기간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또 화제가 되는 인물, 궁금한 인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의 제관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이 흐리고 가끔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평남과 황해도 함남 지방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북은 5에서 40mm 예상됩니다. 오늘 최저기온 7도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비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이 23도에서 31도, 안주 22도에서 30도, 남포 23도에서 31도, 신의주 20도에서 30도, 중강은 1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안주와 남포는 오후에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사리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해주는 25도에서 29도, 개성 24도에서 29도, 사리원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 양강도, 강원도, 함흥은 기온이 20도에서 26도로 예상되고 해산 13도에서 27도, 장진 15도에서 21도, 원산 21도에서 26도, 청진과 선봉은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 26도로 예상됩니다. 삼지연 7도에서 20도입니다. 장진과 해산, 원산 지역에는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이 흐리고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에서 하루 종일 0.5에서 1m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서해 오후에만 흐리고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전 해상에서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후에만 1.5m까지 오르겠습니다. 9월 12일에 보내드린 비오의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비오의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10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잘했다는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이날 ABC 방송 주관 토론 시청자 605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63%에 이른 반면 트럼프가 더 잘했다는 응답은 37%에 머물렀습니다. 토론 시작 전에 누가 더 잘할 걸로 예상하냐는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 50%, 트럼프 후보 50%로 동률이었습니다. 토론 마감 뒤에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사람은 13%포인트 늘었고 트럼프 후보를 택한 사람은 13%포인트 빠진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 가운데서는 96%가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에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은 69%만 트럼프 후보가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토론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 평가와는 별도로 물은 호감도 문항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호감 45%, 비호감 4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설문 대상자들 가운데 토론 이전의 호감도는 39%였는데 토론 이후 6%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 호감 39%, 비호감 51%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호감도는 토론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번 토론이 유권자들의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사 응답자 가운데 82%는 투표 결정에 토론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14%는 토론을 본 뒤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마음을 바꾸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유권자 대다수는 이미 지지 후보를 결정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NN은 이번 조사 결과가 토론 시청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의견을 반영했기에 토론을 안 본 사람을 포함한 전체 유권자의 견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는 이날 예정된 90분을 넘겨 105분 동안 경제, 물가, 외교, 임신 중지 권리, 이민, 에너지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끝내기 위해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타결시키려고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안보를 동시에 보장하는 이국가 해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을 혐오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은 2년 내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독재자들을 존경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면서 그의 말에 따르면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과 러브레터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런 독재자들과 전제군주들은 당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응원하고 있다면서 아부와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11 테러 23주년 기념 추념식이 11일 미국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그리고 워싱턴 DC 인근 펜타곤, 펜실베니아주 샌크스빌 등을 비롯한 사건 현장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뉴욕 행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J.D. 벤스 부통령 후보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유족과 희생자의 동료들이 연단 두 개에 두 명씩 연달아 올라 3천 명 가까운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이름을 부른 뒤에는 희생자와의 추억, 그리고 고인의 생전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희생된 소방관 마이클 로버츠스의 사촌 캐시 노튼 씨는 아직도 당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난다면서 사람들이 언제나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국산 잔거리 무기의 사용 제한을 해제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중심 깊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해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해외 방문으로 11일 이라크로 향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흘 일정으로 이날 이라크에 도착해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회담하고 가자지구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동정세에 관해 논의했다고 이라크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